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선거 대책 위원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19일 성명을 통해 폴 매너포트가 선대 위원장에서 사퇴할 뜻을 밝혔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너포트는 친러시아 성향을 지닌 우크라이나의 지역당을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언론들은 매너포트가 미국 워싱턴의 로비 회사를 지역당과 가까운 비영리 단체에 소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매너포트는 지역당으로부터 $1,000,000 이상의 현금을 받았으며 미 언론이 지역당에 대한 긍정적 보도를 낼 수 있도록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전문가로 꼽히는 매너포트는 지난 3월 트럼프 캠프에 영입된 인물로 제럴드 포드와 로널드 레이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의 선거 캠프에서 활약한 바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클린턴 후보의 전국 지지도는 41%로 클린턴 후보의 37%를 4%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의 지지도는 4%, 녹색당 질 스타인 후보 역시 4%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번 조사에서 클린턴이나 트럼프 후보 모두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의 27%만이 트럼프 후보가 좋거나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답한 반면 절반이 넘는 55%는 그가 형편없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역시 유권자의 31%만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될 것으로 기대해 트럼프 후보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그를 형편없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률도 45%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다음 주 케냐와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를 순방합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케리 장관의 케냐 방문은 남수단의 평화 정착과 소말리아의 정권 이양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나이지리아에서는 무함마두 부하리 대통령과 만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 소탕 작전과 경제 인권 현안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케리 장관은 마지막 방문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의 고위 당국자들은 물론 걸프 지역 아랍 국가 외무장관들과 만나 예멘 사태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 개최를 위해 19일 크림반도에 도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병합한 뒤 푸틴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것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 방문 중 지역 관리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어린이들의 여름 캠프 현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뤄지는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크림반도에서 테러 기도를 벌였다며 군사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그 같은 주장을 일축한 채 군의 최고 준비태세를 내리는 등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2020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장거리 식별 레이더 LRDR이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록히드 마틴의 브래드 힉스 부사장이 지난 16일 우주 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 참가해 LRDR 개발 작업이 10개월째 순항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LRDR은 북한과 이란 등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할 것을 대비 알래스카 지역에 배치하기로 한 최신형 레이더 체계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LRDR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개발 비용은 약 7억 8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1월에는 기본 디자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에 이 레이더를 배치하기 위한 공사는 2019년에 시작됩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덥다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요. 간밤에 잘 잤냐는 인사에 화를 내는 것이 이해가 될 정도의 더위가 이 한반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덥기로 유명한 사막 지역이죠. 중동의 걸프 지역에서는 벌써 두 달째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나 더운지 승용차 연료통을 열자마자 달궈진 휘발유가 끌어넘쳐서 솟구쳐 나오기도 하고요. 사막에 서식하는 도마뱀도 그늘을 찾아 뛰어들 정도라고 합니다. 이곳은 전력량이 부족해서 냉풍기인 에어컨도 마음껏 틀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중국 남부의 대도시 창사에서도 이 중앙역 대합실에 냉풍기를 끄고 대신 귀빈실을 따로 만들어서 이 돈을 받고 냉풍기 바람을 쐬게 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해서라는 해명이지만 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을 떠오르게 하는 상술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 이대로 가다가는 80년 후에 중동 지역은 너무 더워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란 경고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요즘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1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다소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20일 토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0도, 신의주 22도에서 27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4에서 30도, 함흥 21에서 2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1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킨의 노래인데요. 우리만 아는 어딘가로 가자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Somewhere Only We Know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아시아 지역 방문을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진행합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를 홍보하는 일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이 백악관 측이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대부분이 중국인과 인도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이어서 오늘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 중인 올림픽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한다는 소식이군요.
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음 달 2일부터 마지막 아시아 방문에 나서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마무리하고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발효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과 만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방안을 비롯한 북한 핵 문제 해법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순방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백악관은 목요일 성명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9월 2일부터 9일까지 중국과 라오스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월 4일부터 이틀 동안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의 단독 정상회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라오스로 이동해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백악관 측은 이번 순방 일정이 이 TPP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백악관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TPP 홍보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의회 비준 처리를 희망하고 있는 TPP가 이번 아시아 순방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고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순방 일정에서 이 TPP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네. TPP가 뭘까요?
네,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긴 이름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TPP는 미국과 일본, 멕시코, 호주, 베트남, 칠레 등 이 태평양에 접한 주요 12개국, 12개 나라가 맺은 거대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주도로 지난해 이미 전체 협상이 타결돼서 각 나라 의회에 비준만 남겨두고 있죠. 미국 정부는 TPP를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 경제 분야 최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을 해왔는데요.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가 TPP를 조만간 비준할 것으로 낙관한다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을 두루 만나면서 각국 의회가 조속하게 TPP를 비준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TPP가 미국 내에서는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라고요?
네. 이 미국에서는 오는 11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운동이 한창인데요.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이 모두 이 TPP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TPP가 발효돼서 값싼 아시아산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몰려드는 상황을 막아서 미국의 제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아시아를 자주 방문했었죠?
네,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지난 2009년에 취임한 뒤 11번째가 됩니다. 한국에는 2009년과 2009년 11월, 또 2010년 11월, 2012년 3월, 또 2014년 4월 등 이 총 4차례 방문을 했는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다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의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도 4차례 방문했는데요. 지난 5월에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히로시마를 찾았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염된 공기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중국과 인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대기오염 사망자의 상당수가 중국인과 인도인이고 특히 대기오염 예방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인도에서 앞으로 관련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본부를 둔 건강영향연구소 HEI와 중국 인도 현지 연구진이 공동조사한 데 따르면 석탄 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중국에서 사망한 사람이 지난 2013년에 36만 6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가별로 따졌을 때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추정되는데요. 이 정확한 숫자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인도가 중국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과 인도, 최근 산업 개발이 굉장히 활발한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기가 시작된 지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이 석탄 소비량이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간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6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석탄이 주 연료인 중국에서는 석탄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대기오염의 주 요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사정은 인도에서도 비슷한데요.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반해서 인도 정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조만간 중국을 앞서게 될 것이라고 연구소 측은 내다봤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최근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지요?
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석탄 생산을 5억 톤가량 줄여서 현재 현재 연간 생산량의 약 19%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 같은 기간에 전력 생산 분야에서 대기 오염원을 60% 줄일 예정이라고 이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화력발전소 운용 비중을 줄이는 노력을 진행 중인데요. 반면에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전력 생산 확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석탄 증산에 나섰을 정도로 이 대기오염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선수단이 새로운 기록을 세웠군요.
네, 목요일에 진행된 육상 남자 10종 경기에 출전한 미국의 애슈턴 이턴 선수가 총점 8,893점을 얻어서 올림픽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턴 선수는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10종 경기에서도 우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에서 두 차례 연속 금메달을 딴 경우는 지난 1980년 모스크바와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연패했던 영국의 데일리 톰슨 선수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Ashton Eaton, Warner trying to keep pace with him. He'll come across the line, the world's greatest athlete. Two-time Olympic champion Ashton Eaton.
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라는 그런 해설이었는데요. 이턴 선수가 10종 경기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을 이 올림픽 주간 방송사인 MBC 현장 중계로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아, 10종 경기라고 하면은 100m 달리기와 멀리뛰기, 장대 높이뛰기, 포환 던지기까지 육상의 10가지 종목을 며칠에 걸쳐서 겨루기 때문에 우승자는 각 종목에 모두 능한 이 최고의 운동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100m 달리기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우사인 볼트 선수가 또 금메달을 추가했군요.
맞습니다. 이 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선수가 남자 육상 200m 결선에서 19초 78의 기록으로 다른 선수들을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해서 이 종목 올림픽 3연패를 이뤘습니다.
Here's Bolt. He makes it look easy. Bolt, 200 triple.
네, 볼트 선수는 지난 일요일에 진행된 100m 종목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메달을 따내면서 역시 올림픽 3연패를 기록했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400m 계주에서도 우승한다면 세 종목, 세 개의 대회에서 연속 우승하는 이른바 3관왕 3연패의 올림픽 육상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나라마다 어떤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각 나라마다 포상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네, 아시아 국가들이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포상금을 주는데요. 미국의 CNN 방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금메달 수상자 포상액 1위는 타이완입니다. 이 종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95만 달러를 지급하고요. 2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지난주 남자 수영 100m 접영에서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건 싱가포르의 조셉 스쿨링은 74만 6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포상금 액수가 높습니다.
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포상금을 주나요?
네, CNN 방송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도 이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상대적으로 액수가 작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중국은 3만 6천 달러, 미국은 2만 5천 달러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금메달 포상금은 6천만 원인데요. 미화로 약 5만 4천 달러 정도 되고요. 여기에 월 100만 원, 그러니까 이 890달러 상당의 연금도 주어집니다.
네. 자, 한국 선수들의 경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은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대훈 선수가 남자 68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박인비 선수가 여자 골프 이틀째 일정에서 단독 선두에 올랐고요. 현재 지금 시각 사흘째 경기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인 종합 예선이 시작된 여자 리듬체조에서는 손연재 선수가 이 메달권 진입을 노리고 있고요. 북한 선수단은 성적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경기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려던 미국 선수들이 출국 금지당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앞서 미국 수영 선수들이 리우에서 무장 강도를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들이 거짓으로 범죄 피해 신고를 했다고 판단한 이 브라질 경찰이 지난 수요일 경기를 마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선수들을 연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선수들의 강도 피해 주장이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이 금요일에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리우 현지 주유소에서 만취한 상태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이를 덮기 위해서 강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꾸며낸 건데요.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즉시 성명을 내고 리우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브라질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끝으로 각국의 메달 집계 현황을 좀 살펴보죠.
네, 현지 시각으로 대회 14일째를 맞은 19일 현재 이 미국이 여전히 1위입니다. 금메달 36개, 은메달 34개, 동메달 32개로 도합 102개의 메달을 기록 중이고요. 이어서 금메달 23개를 포함해서 57개의 메달을 수확한 영국이 금메달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2위를 달리는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금메달 21개를 따낸 중국은 3위고요. 한국은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8개로 11위에 올라 있습니다. 북한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24위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요?
네, 미국이 올해 초 이란에 제공한 4억 달러는 미국인들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한 지렛대였다고 미국 정부가 시인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간 과격한 발언을 후회한다고 말한 소식 이 관련해서 이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태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성인의 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봅니다. 지난 1월에 미국이 이란에 이 4억 달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인 인질 석방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이 목요일 이런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란에 억류되어 온 미국인들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했다는 건데요. 커비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With concerns that Iran may renege on the prisoner release, given unnecessary delays regarding persons in Iran who could not be located.
네, 커비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 간의 오랜 불신 등을 지적하면서 이란이 합의를 어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미국인들이 석방될 때까지 최상의 지렛대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인질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 때문인지 그동안 미국 정부는 이 4억 달러가 인질 석방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4억 달러는 이란과의 핵 합의에 따라서 이란에 줘야 할 돈을 준 것뿐이라고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말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 돈이 인질 석방에 대한 몸값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채무를 상환했을 뿐이고 인질 석방과는 별도로 논의된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몸값으로 준 게 아니라 어차피 이란에 주기로 했던 주기로 돼 있었던 그런 돈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인질들이 확실히 풀려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이 돈을 실은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키면서 지렛대로 이용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한 이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 돈을 인질 석방을 위한 몸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이다. 빚을 돌려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떤 채무가 있었을까요?
네. 1970년대 팔레비 왕 정권 당시 미국은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대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 미국과의 이란 관계가 단절되면서 합의된 장비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1970년대 이란이 미국에 지불한 대금 4억 달러와 이에 따른 이자 13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란에 지급한 4억 달러가 어느 정도 인질석방과 관련이 있었다 이렇게 국무부가 시인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소속 정당별로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롯한 공화당 정치인들은 미국 정부가 인재 몸값을 지불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국인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정부가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해 옳은 일을 했다며 옹호했습니다.
네. 자, 지난 1월에 풀려난 인질들이 본의 아니게 미국 정치권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인질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테헤란 지국장이었던 제이슨 레자이안 씨와 미국 해병대 출신 아미르 헤크마티, 또 기독교 목사 사이드 아비딘 씨 등 4명입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며칠 전에 선거운동본부를 재정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그래서인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군요.
예, 이 트럼프 후보 하면 거침없이 과격한 발언을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멕시코계 이민자와 여성, 이슬람교도 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자, 목요일 처음으로 이런 발언을 후회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Sometimes in the heat of debate and speaking on a multitude of issues, you don't choose.
네, 열띤 토론 과정에서 또 여러 문제에 대해 얘기하다가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선택하거나 잘못 말할 때가 있다고 시인한 건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그런 발언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발언을 후회한다는 건지 밝혔습니까?
그건 밝히질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번 사과 요구를 받았지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데요. 뭐 정식 사과는 아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후회한다는 말을 한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언론이 문맥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발언을 전할 때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 이런 문제에 소모하기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너무나 많은 것이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후보의 이번 후회 발언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변화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 대변인 크리스티나 레이놀즈 씨는 트럼프 후보가 문자 그대로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며 이번 사과는 그저 잘 쓰인 문장을 읽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후회한다는 것인지 밝히고 어조도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인 폴 매너포트 씨가 사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예, 매너포트 씨는 앞서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세력이 들어서 있을 때 이들을 위해 일하고 거액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결국 사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금요일 최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를 찾아서 현지 상황을 돌아보고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 소식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쪽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클린턴 후보는 목요일 뉴욕에서 이 고위 경찰 관계자들과 만나는 등 법 집행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다리를 놓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obvious that recent events from Dallas and Baton Rouge to Milwaukee and across the country underscore.
최근 미국 여러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경찰과 지역 사회 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클린턴 후보는 법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는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대기업이나 외국인들로부터 클린턴 재단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태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성인의 뇌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뉴욕 로펠러 대학과 캘리포니아의 라졸라 연구소의 연구진이 밝혀낸 내용인데요. 자,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가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영향을 주는 뇌세포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목요일 학술지 셀 스템셀에 실렸습니다.
네, 이 지카 바이러스는 태아의 뇌세포에 영향을 줘서 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이 소두증이나 또 뇌손상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태아에게 뇌손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지카 바이러스가 신경 전구세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경 전구세포는 뇌세포의 초기 단계로 뇌의 신경세포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신경 전구세포는 뇌의 주기세포인 거죠. 자, 그런데 태아는 뇌가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경 전구세포가 뇌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명적인 뇌손상이 이뤄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뇌가 다 발달했는데 왜 영향을 받는 걸까요?
네, 과학자들은 성인들의 신경세포는 지카 바이러스에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인의 뇌에도 일부 신경 전구세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구세포가 있는 부위는 기억과 학습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따라서 지카 바이러스가 성인의 뇌에 남아있는 전구세포를 공격할 경우에 성인이라도 기억력이나 인지능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임신부들만 지카 바이러스를 조심하면 된다고 했었죠. 네. 성인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이제는 임신 가능성이 없는 성인들도 좀 조심을 해야겠군요.
예, 사실 연구팀이 쥐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요. 이 쥐의 뇌의 신경 전구세포 구조가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쥐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미 남부 플로리다주의 유명한 휴양지죠. 마이애미 비치 지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요?
예, 미국에서 처음으로 모기로 인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지역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내의 와인우드 지역이었는데요.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금요일 5명의 추가 감염자가 확인됐다면서 이들은 마이애미 비치 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에서 모기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모두 36명에 달합니다.
네. 자, 플로리다 주 당국이 지난달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이후에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자, 두 번째 감염 지역이 또 확인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마이애미 비치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유명한 휴양지로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이 감염자들도 여행을 목적으로 이 지역을 방문했다가 모기에 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금요일 임신부들에게 마이애미 비치 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시티 롤러스의 노래입니다. 바이 바이 베이비, 잘 가요 내 사랑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f you hate me after all I say, can't put it off.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이 최근 B2 전략 폭격기 석대를 괌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영내 안정을 위한 억지력 제공 차원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최근까지도 장거리 미사일을 수차례 시험 발사하면서 B-52와 B2 전략 폭격기가 이륙하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와 B-2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0년 넘게 하늘을 누비는 군용기의 맏형 B-52 전략 폭격기.
미국이 B-52 폭격기를 한반도에 급파했습니다.
도발을 저지른 북한을 강력히 압박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서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경고 비행했다는 내용의 한국 YTN 방송사 보도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의 정식 명칭은 B-52 스트레이트 포트러스로 하늘을 나는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952년 첫 시험 비행을 시작으로 1955년부터 미국 전략 공군 사령부에 배치돼서 주력 폭격기로 활약하고 있는 B-52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무기입니다. 하늘을 나는 요새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B-52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데요. 길이는 49m, 너비 56m고요. 무게는 221톤으로 웬만한 대형 여객기와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래식 폭탄과 순항미사일, 공대지 핵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가 2,500km인 순항미사일은 목표물의 상공을 직접 비행하지 않고 2,500km 거리 밖에서 정확히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더해서 지하 100m 깊이에는 벙커도 뚫고 폭파시킬 수 있는 벙커 버스터도 실려 있어서 지하 핵시설이나 군사시설도 소용없을 정도로 다양한 무기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B-52의 성능.
B-52는 1950년대 중반부터 운용되기 시작해서 1962년에 생산이 중단된 기종으로 남아있는 기체는 모두 60년 가까이 된 노후 기종입니다. 이 때문에 3대가 같이 타는 비행기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지난 2013년 B-52 조종사가 된 데이빗 웰시 대위의 아버지 돈 웰시 예비역 대령은 냉전 당시에 핵공격 임무를 수행했던 B-52의 조종사였고요. 할아버지인 돈 스프레이그 예비역 대령 역시 베트남전에서 B-52를 몰았던 참전용사였습니다. B-52는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많은 퇴역 위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전 당시 활약했던 기종과 지금의 기종은 외형만 같을 뿐 전혀 새로운 기종이라고 합니다. 현대전에 적합하도록 각종 공격, 항법 장치와 전자전 방어 체계를 갖춘 최첨단 폭격기로 개량을 거듭한 건데요. 이 때문에 미 공군은 2045년까지 B-52를 운용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B-52가 그 이름을 크게 떨친 건 베트남 전쟁 때부터입니다. 엄청난 양의 폭탄으로 융단 폭격을 가하면서 호치민 루트가 있는 정글과 북베트남 항구를 초토화시킨 건데요. 이 때문에 북베트남과 베트콩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미군 병기로 위용을 떨쳤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등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B-52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켜서 북한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은 이 전략 폭격기들이 배치돼 있는 미국 괌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해 왔습니다.
태평양 작전 지대안에 미국 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이처럼 B-52는 미국의 또 다른 전략 폭격기 B-2와 함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의 공습 최일선에 나서는 폭격기 B-2.
미군의 공습이 시작되면 언론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바로 B-2 전략 폭격기인데요. B-2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 이른바 은폐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적의 방공망을 몰래 뚫고 들어가서 주요 시설물에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폭격기입니다. 기체도 크고요.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은 B-52가 공습을 펼칠 수 있는 건 사전에 B-2가 먼저 적의 상공에 잠입해서 레이더 시설이나 주요 방어 시설을 무력화시키기에 가능한 겁니다. B-2 역시 B-52와 마찬가지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모두 운용이 가능한데요. 긴 항속거리와 대량의 폭탄 장착이 가능하면서도 스텔스 기능, 즉 은폐 기능을 갖춘 유일한 폭격기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
B-2 스피릿이라는 공식 명칭을 갖고 있는 B-2 전략 폭격기는 대당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대 가격이 미화 약 24억 달러 정도인데요. 웬만한 중소국가의 1년 국방비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1989년 첫 비행 이후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미 공군에 배치돼서 기존의 B-52를 대체할 걸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2000년 이후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는 20대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B-2 폭격기의 뛰어난 성능.
일반적으로 큰 비행기가 어떻게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잠입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B-2의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는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반 전투기가 레이더에 반사되는 단면적이 1제곱미터에 달한다면 B-2의 경우 0.001제곱미터보다 작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일반 전투기는 야구공만한 크기로 보인다면 이 B-2 전투기는 거의 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B-2의 재래식 공격 능력은 현존하는 어떤 군용기보다 강력한데요. 특히 한 번에 80개의 개별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기종과는 차별되는 부분인데요. 타격 정확도도 아주 높아서 최첨단 전략 폭격기로서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와 B-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wishy-washy, wishy-washy입니다. 오늘 let's talk about what wishy-washy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wishy-washy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how was the internship info session yesterday? Was it helpful? I need your honest feedbacks because I'm not sure if I should go or not.
It was good, but I wish they could have focused more on how to prepare resumes and cover letters.
How about you, Emily? How was it?
Well, I don't know what to say.
Come on, Emily. Don't be so wishy-washy. Tell me how it really was.
본문에서 영은 에밀리와 크리스틴에게 Hey guys, how was the internship info session yesterday? 어제 인턴십 설명회 갔었다며? 어땠어?
도움 많이 됐어? I need your honest feedbacks because I'm not sure if I should go or not. 거기 갈지 말지 아직 정하지 못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줘 라고 묻자 크리스틴이 It was good. 좋았어. But I wish they could have focused more on how to prepare resumes and cover letters. 그런데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쓰는 법을 좀 더 다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라고 답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번에 영은 에밀리에게 How about you, Emily? How was it? 에밀리, 넌 어땠어? 라고 물으며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에밀리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며 머뭇거리고 있네요. 이 모습을 보고 영은 Come on, Emily. Don't be so wishy-washy. Don't be so wishy-washy. 에밀리, 그렇게 우유부단해하지 말고 Tell me how it really was. 네가 느낀 그대로 말해줘 라고 에밀리에게 말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how was the internship info session yesterday? Was it helpful? I need your honest feedbacks because I'm not sure if I should go or not.
It was good, but I wish they could have focused more on how to prepare resumes and cover letters.
How about you, Emily? How was it?
Well,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to say.
Come on, Emily. Don't be so wishy-washy. Tell me how it really was.
오늘의 영어 표현은 wishy, W-I-S-H-Y, wishy, washy, W-A-S-H-Y, washy, wishy, washy입니다. When someone is wishy-washy, it means that they are uncommitted and that they do not have a certain opinion of their own. 내 wishy-washy는 의견이 분명하지 않다, 우유부단하다라는 의미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을 타게 되면 색깔이 좀 더 연해지지요? wishy-washy는 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washy, washy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wishy-washy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was the internship info session yesterday? Was it helpful? I need your honest feedbacks because I'm not sure if I should go or not.
It was good, but I wish they could have focused more on how to prepare resumes and cover letters.
How about you, Emily? How was it?
Well,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to say.
Come on, Emily. Don't be so wishy-washy. Tell me how it really was.
오늘의 영어 표현, wishy-washy. 의견이 분명하지 않다, 우유부단하다. wishy-washy.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의 대니얼 베어 미국 대사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상황이 어둡다며 6월 1일 이후 러시아군과 현지 분리주의 반군이 우크라이나 정부군 63명을 사망케 하고 또 327명에 대해 부상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유혈 사태는 신뢰를 무너뜨리며 양측의 입장을 한층 강경하게 만들고 있다고 베어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폭력 사태는 중단돼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야기된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럽 안보 협력 기구가 마련한 해법을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휴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시기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과 전투지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감시기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선 일대를 이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감시기구는 러시아가 분리주의 반군에 개입하고 있다는 분명하고도 지속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감시기구는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 오직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무기를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감시기구는 러시아에서 군복을 입은 다수의 인원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유입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휴전만이 민간인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민스크 휴전 협정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정치 분야의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미국 당국자들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모스크바가 민스크 휴전 협정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또 크리미아 반도가 우크라이나에 반환될 때까지 크리미아와 관련된 제재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